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명절에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는 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떡국을 먹는데 저는 떡부터 먹고 제 아내는 만두부터 먹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떡부터 먹어야 돼요? 만두부터 먹어야 돼요? 예,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는 집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저는 거리에서 만날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뭐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간이 덜컹덜컹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명절에는 차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긴장이 돼요. 다 먼 길 가야 되니까. 저는 명절이 제일 오래 걸린 게 21시간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이야, 정말 놀랍죠.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화나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랬대요. 가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내가 가만 두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 뒤를 쫓은 거야. 계속 따라간 거야. 끝까지 따라간 거야. 그 마지막에 이제 찬스가 나가지고 앞에 쫙 서서 자 세우고 밖으로 나와서 너 나와봐. 딱 그랬는데 보니까 고향 친구들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죠. 내가 무시당할 때도 많고, 또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또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떡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거죠? 화낼까요? 짜증낼까요? 욕할까요? 여러분 어떡하셔요?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대단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은 화가 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다스리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일곱 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아니, 명절이라 간 게 아니에요. 고향에 가서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고 좀 만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대단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결정적 순간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한 요정의 질문을 받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 보여줬고 오늘은 세 번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고기잡이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요.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때는 아직 새벽 깜깜할 때니까 서로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고기 잡은 다른 어부처럼 다정하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많이 잡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자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물고기들이 끌어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새도록 애써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담겨서 올라올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밤새도록 힘들었던 피로 한순간에 다 사라졌을 겁니다.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3년 동안 고기 잡아본 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놀라운 솜씨에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야, 내가 이제 고기 잡고 살 수 있겠네. 옛 직업으로 돌아가도 살 수 있겠네.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제자인데 이제 스승을 버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완전히 떠나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다정하게 따뜻하게 베드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감정도 없었을까요? 속도 없었을까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제자들에 대한 바람도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대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신하고 떠난 제자,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향하여 왜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서 박수치면서 도와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배우라는 거예요. 더 잘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대우하신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온유하심을 잘 관찰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인격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온유하신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요, 용사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과격한 언행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용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결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높고 견고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온유,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란 자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온유란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한 충동을 절제하고 자기의 격정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거친 말을 절제하고 자기의 과격한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온유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과격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화목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일보다 관계가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을 배워가려면 예수님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셔요.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닷가에 있던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주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불을 피웁니다. 숯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져오셨던 생선을 그 위에 얹고 굽는 겁니다. 이리 굽고 저리 굽고 잘 익도록 보자기에 싸웠던 떡도 꺼내서 이리 굽고 저리 굽고 맛있게 잘 익도록 타지 않도록. 그런데요, 그 맛있는 생선과 떡을 예수님이 배고프다 먼저 드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마침내 제자들이 젖은 몸으로 숯불 가까이에 다가오자 주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좀 더 내놔봐라. 그래서 그 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풍성한 아침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대우하실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곳까지 도망쳐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 예수님의 온유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이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이런 온유하심을 본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셔요? 이 사람 모세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대단한 칭찬이죠. 엄청난 인정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모세는 이런 칭찬을 들었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 민수기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노예인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민족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과 그 누나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폭언을 막 쏟아부어요. 당신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냐?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이냐?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가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겁나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과격한 말로 비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모세. 성경 찾아 모세의 말이 없어요. 모세는 화가 안 났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죠. 근데 모세는 그 분노를 강아지 다루듯이 지금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지 않고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잘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그들,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온유의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오래도록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까? 충동적인 사람, 과격한 행동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은 왜 온유한 사람을 쓰실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공간을 위하여. 성령의 공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와서 제가 조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추궁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부추겼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소감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제자들도 조반을 들면서 말이 없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른 새벽에 와서 초반을 준비하셨습니까?
제자들 말 없어요. 그들은 초반을 들면서 말없이 고요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침묵이 흐르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말이 없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침묵하는 동안, 말이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난 본래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가? 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기 잡고 살아도 되는가? 수 없는 질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초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 가운데 큰 깨달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 선생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공간에는 언제나 온유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이 나서고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요하게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쉬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잠잠한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할 때 어떻게 가장 강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가 전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일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이 있죠? 우리에게 감정이 있죠? 우리에게 습관이 있죠? 다 내려놓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분께 위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예요. 그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까? 세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을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온유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지치고 고단한 것을 아시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초반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하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내 양!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며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달려갑니다. 그 덕에 주의 복음은 전 유럽에 퍼졌고 열방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며 그는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주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온유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역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과격할 때, 내가 충동적일 때, 내가 냉소적일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할 때 성령은 그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블레인 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지도력의 원칙, 이런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강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고. 참된 리더십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참된 리더십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초점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